아, 네. 사무엘서 하 2장부터 3장 1절 말씀인데요. 1장에서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는 그런 소식들이 다윗에게 들려져 왔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다윗의 반응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스텝, 다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은 좀 일찍이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스라엘을 지도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식들을 그는 이미 이전부터 알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좀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그가 전해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그는 크게 슬퍼했고 또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또 애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까지 이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볼 때에 말하자면 블레셋에 의해서 그 전쟁에 패한 패장국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더욱이 왕까지 지금 이렇게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불안정한 그런 나라의 정세들을 보고자 하면서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뭐 언제 다시 블레셋이 공격을 해올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무언가 좀 나서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내린 결단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상황이 참 긴박하게 또 돌아가고 있고, 그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을 때에 이스라엘의 벼랑간 또 왕이 없는 그런 상황을 그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조속히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나라를 또잘 다스려야 되고, 또 외세로부터의 그런 공격도 막아야 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그 왕이 누가 세워져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다면, 어쩌면 좀 당연히, 아, 그러면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또 이어받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땅하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좀그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면, 다윗은 스스로 이스라엘 좀 차기 왕으로서 자기가 또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런저런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행동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고 경솔하게 그가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아주 추적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아왔던 다윗인데, 사울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런 전개상 참 상황이 자신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성급하게 자신이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그가 거느린 군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는 언제든지 또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또 그가 통치자로 그 왕위를 쟁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신실한 사람으로서 본문에서와 같이 앞으로의 그 일에 대해서도 그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이제 문맥상 또 나타나져 있는 그런 글자로만 우리가 확인해 볼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오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런 뜻을 구하고 묻고 답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사무엘상 뭐 하반절 29장 30장에 보면 당시에도 이제 제사장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이제 대제사장의 임무가 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또 분별하여서 또 왕에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아비아달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무를 행할 때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의복, 예복을 입게 되죠. 그래서 조끼 형식의 어떤 알록달록한 그런 장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에봇을 입고 나서 그 에봇에 또 박혀있는 우림과 둠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그들이 좀 잘 판단하고 그것을 또 왕께 아뢰는 그런 신탁 도구로 또 삼았던 것인데,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런 물음에 또 응답을 얻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유다 족속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았던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이제 4절부터 뒤에 나오는 이제 7절까지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신을 장사해 준 일을 다윗이 이제 듣게 되었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이제 칭찬해 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제 축복을 빌어주고 있죠. 이 같은 행동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음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계승자, 어떻게 보면 그 선 왕을 사울을 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좀 이런 일들을 좀 부각시킨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들의 마음을 그가 잘 얻어서 또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윗의 성정과 성품 또 그의 모습상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참 그가 취한 행동 어디까지나 참 자신이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그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된 총 날수를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이제 7년 6개월 기간이 바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지냈던 날임을 기록합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교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아브넬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이제 건너갔다라고 기록하죠. 그는 이제 사울의 군 사령관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는데요. 그는 이제 사울 왕의 숙부인 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이제 사촌 지간이기도 하죠. 사울 왕은 여러 차례 이제 전쟁 중에서 영토를 이제 차지하고 또 수많은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아브넬이 바로 이 사울 왕의 편에서 그 군대를 지휘했던 총사령관입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도 아브넬은 이미 사울 곁에서 또 사울을 보호하는 그런 사울 왕의 장수 역할들을 해왔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추격전을 벌이고 사람들을 보내서 쫓기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여전히 아브넬은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그런 권력자였던 아브넬, 그가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자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넷째 아들을 데리고 요단 동편 이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은 그냥 무늬만 왕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모든 권력과 힘은 이 아브넬이 쥐고 있었고, 아브넬이 통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보셋은 그저 왕이라고 하는 호칭만 그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이 어디냐면, 저희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요단 이제 동편 그 암몬에 이제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요. 본래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에 많이 거주했지 않았습니까? 열두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았을 때 아홉 개 반 지파가 아니 요단 서편에 그쪽에 정착해 살고 있었고, 두 개 반 지파만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그 의미는 뭐 의미상으로 볼 때 블레셋이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서편을 많이 또 치고 들어왔고, 그곳에서 이들이 안전하게 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이 또 영토가 잘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그 세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방 또 블레셋은 그 힘이 많이 또 세력이 확장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던 것이고, 이스보셋은 그곳에서 2년간 왕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이제 왕가는 유다 지파를 또 배후 세력으로 하고 있는 다윗의 왕가와 또 이스보셋을 세력으로 하는 두 집단으로 대립관계를 서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두 세력 간에는 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여전히 또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죠. 12절부터가 바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니까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브넬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울 쪽의 사람인 것이고 요압은 또 다윗의 이제 군대 장관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이제 대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좀 겨뤄보자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겨루자라는 그런 표현은 사실 이제 전쟁 시에 사용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제 16절에 뒤에 가서 보시면 이 겨루자고 하는 그 의미가 뒤에 가서 칼로 찌르고 뭐 쓰러뜨리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뭐 단순한 그런 겨루기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아주 그런 극심한 그런 전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유사한 전쟁으로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각 한 사람씩 대표자가 나와서 또 서로의 힘을 겨뤄서 이긴 사람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굴복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골리앗이 그렇게 엄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또 저희가 보았었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두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또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 사실 매우 매우 위험한 그런 방식이긴 하지만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전쟁이나 뭐 이런 상황 전투들이 아주 첨단 기술에 의해서 하는 전쟁이 아닌 그런 당시에 그런 고대 사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강력한 장수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명운이 달려왔던 전쟁들은 그때부터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서도 뭐 장군전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대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이들이 각각 선발대가 나와서 그들이 싸운 뒤에 그 힘을 겨루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12명이 각각 나와서 이렇게 싸우게 됐고 대치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이 싸움이 격렬했는지 16절에 보시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서로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면서 모두가 쓰러졌다. 일제히 쓰러졌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도 여기서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다 쓰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니까 대표자들 간의 이 전쟁에서 양쪽 뭐 이런 대표자들이 모두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승부가 이제 갈리지 않은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다시 말하면 뭐 양쪽의 그런 실력이 아주 비슷하다고 또 말해주기도 하는 부분이죠. 이제 물론 이제 승리는 다윗의 승리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또 이 승리가 얼마나 또 압도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8절부터 23절에서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벌어졌던 사건을 또 여기서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제 진영에서 아주 발이 이제 빠르기로 유명한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 진영에서는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 우리가 살펴봤던 장관이죠. 그를 이제 쫓다가 그의 이제 창에 찔려서 죽은 사건이 이제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주 빠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달리기도 빠르고 아주 민첩한 그런 사람이어서 들 노루같이 이렇게 민첩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요압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만 이제 잡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이죠. 그래서 그만 이제 보고 달려가서 그를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사엘이 아브넬을 이렇게까지 좀 가까이에서 추격했다는 것은 참 그가 어떻게 보면 아브넬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이것이 뭐 그의 성격이라고 할지 특징이라고 할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을 아주 좀 가소롭게 여기면서 업신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참 전쟁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가 앞만 달려가고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 사실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장수가 자신의 좀 승패에 매우 참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가 정말 그 장수를 꼭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달려가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또 교만한 행동이죠. 자신이 아무리 발이 빠르고 또 달리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그저 앞만 보면서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목표만 그가 보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 얼마나 좀 그가 무식하거나 아니면 겁이 없거나 그 아사엘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고, 또두 번째는 상대방의 또 선한 충고를 듣지 않는 또 그런 아사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절부터 이제 저희가 읽어봤던 23절까지 보면 아브네 이제 뒤를 돌아보아서 아사엘에게 말하거든요.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뭐 서로 좀잘 아는 듯한 그런 대화의 내용이죠.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아사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뜨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브넬은 아사엘의 형인 요압도 좀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끝끝내 아사엘이 뒤돌아가지 않자 아브넬은 자신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서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도록 그렇도록 그렇게 찔렀고, 결국에는 아사엘이 엎드러져서 여기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은 놓고 보더라도 아브넬은 자신이 이제 추격을 당하면서도 아사엘에게 좀 무모한 이런 일 하지 말고 좀 돌아가라라고 권고했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아사엘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고, 앞에서 이제 언급한 이두 행동 모두 지나친 어떤 자만과 좀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좀 그럴듯하게 등장했지만 또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죽었던 아사엘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들로로 같이 아주 빠르고 민첩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좀 자신의 그런 발을 믿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런 특장점을 너무나 신뢰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고 또 깔보고 했던 그 결과에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는 그냥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브넬의 창에 이렇게 죽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런 아사엘의 좀 모습을 보면서 참 교만이 우리를 앞서고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개발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그것들을 사용해야겠죠. 쓰여져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내다 보면 모든 잘됨과 또 주변으로부터의 또 칭찬, 나를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참 스스로도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거나 또 그런 콧대가 많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참 이런 상대방으로부터의 어떤 충고나 그런 권면, 권고들이 참 우리에게 아주 객관적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좀잘 나가고 있고 또 상대방을 좀 깔보고 있고 내가 좀 잘하는 것에 의해서 우쭐한 그런 상황에서 참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줄 때참 이렇게 안타깝게도 참 이렇게 민첩한 그런 발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런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사엘도 그냥 단한 번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참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할 줄로 압니다. 결국 일로 인해서 아사엘은 죽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 뒤에 3장에 가서 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진영에서 요압과 그 일행이 사울 진영에 아브넬을 좀 추격했지만 마침내는 이제 서로 양편이 화해를 하고 또 화친을 맺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또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멈추고 또 싸움을 좀 중단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26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런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좀 전쟁을 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그렇게 빈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니 이쯤에서 좀 멈추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은 좀 형제 자매인 지간 그런 사이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서로 간에 좀 공감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좀 칼을 서로 겨누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넬이 이 같은 말로 휴전을 제안하게 되었고 요압도 이것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하게 되죠. 27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도 이 아브넬의 제안을 아주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침까지 계속 싸웠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을 것인데 아 우리가 이쯤에서 그럼 멈춥시다 하고 그도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게 됐고 또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앞서 이제 그 12명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움을 벌였던 그 싸움이 얼마나 좀 치열해졌고 상황이 좀 심각해졌는지 바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수치들로 보아서 다윗의 신복들은 19명과 아사엘 그러니까 20명이 이제 죽임을 당했던 것인데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은 360명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죽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 싸움을 좀 치열하게 했고 또 결국 이제 승리자는 다윗의 좀 편이 되었던 것인데 다윗이 또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조모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해변으로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이 사무엘 하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온 또 나라를 또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는 강하여지고 하나님 뜻에 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좋은 왕이 되었던 반면 사울과 또 그의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점점 그 세력이 약화해지고 또 나중에는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참 이렇게 집안 사이에 또 나라 간에 이렇게 또 민족들 간에 또 싸움이 있고 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입니다. 한쪽은 유다의 왕이고 또 한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두 세력이 또 화친을 맺고 한 나라가 되지 않는 이상은 또 이렇게 끊임없이 다투고 또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집단이 싸우지 않고 화평하며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중에는 그 일을 또 다윗이 이루어가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서로 이렇게 같은 형제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 흘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적용해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앞서 나왔던 이 다윗이 유다 왕에 오른 그 기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인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되었다. 이 시간만큼의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른 것이죠. 다윗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가 들어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실상 또 사울이 죽고 이 왕이 없어졌을 때 마땅히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왕이 되지 못했고 유다의 왕이 된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그런 왕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6개월의 시간이 이제 지나온 것인데 참 선왕 죽었고 자신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 또 명분 또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고 또 패한 국가가 됐고 나라가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아,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켜야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럼 이스라엘을 좀 구출해야지. 이런 좀 의로움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자신의 어떤 의의나 뜻을 앞세우지 않았던 것이고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신과 마음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그래, 7년 6개월 지내왔구나, 이렇게 보낼 수 있겠지만, 당사자로서는 그 하루하루와 또그 1년 1년이 얼마나 또 오래 생각돼 왔을까, 우리도 되돌아보게 되는데, 참, 우리도 이런 삶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주어진 어떤 약속과 또 목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계속 실현되지 않고 좀 미뤄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좀 기다리고 기다려도 전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 많이 조급함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명분이 있고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이 실현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조급함이 밀려오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사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뭐 유대 왕으로 세워진 것,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왕이구나, 나는 좀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왕 세우시려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그는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유대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이전에 그가 삶이 어땠는가, 그 이전까지 그는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처해 있는 수많은 그런 자신의 추종자들 함께 몰려다니면서 언제 또그 사울의 공격을 우리가 또 피할까, 그는 전쟁 근긍하면서 하다못해 미치광이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상대편 그런 이방 국가의 왕의 또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까지 참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는데, 이렇게 또 번듯하게 자기 백성 또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는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참 조급함을 우리가 버리고 고요하게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또 다가올 그런 우리 미래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언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이 언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 시간을 우리가 더 늘릴 때에 우리는 또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견디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더 짧게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또더 길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나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고 소신이 있고 우리가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결심하지만, 보통은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 이거 어떻게 됐냐,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그거 빨리 준비해야지, 뭐 이런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말과 또 그런 행동, 또 나를 향한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나를 더더욱 조급하게 하고 또 나를 그렇게 올곧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보면서, 참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다시 돌이키고, 아 그렇지, 또 지금 내가 이걸 할 게 아니지,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할 일들을 하면서 또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그런 호들갑 우리가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럴 때 여전히 나에게 그 주실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런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고, 목표와 그런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렇게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전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또 아주 왕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그 왕족 그 왕가가 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또 아마 각자 개개인적으로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해온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고 이미 그런 많은 훈련들을 해왔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습득했고 하나님으로 더 많이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은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여전히 아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7년 6개월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나에게는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을 것인데 내가 좀 그 응답의 결과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셨군요 라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우리도 앞날에 대한 판단, 좀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전히 다윗이 선택한 방식,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했는가 우리가 이제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참 본인이 이미 원하는 바대로 뭐 다 결정해 놓고 또 그것을 또 다 판단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서 그 판단과 생각을 거기에 좀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이 분명 아니었죠. 애초부터 다윗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자신의 앞으로 길을 어디로 낼지 그가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자신의 어떤 목표와 시간 결정들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 나의 어떤 욕심이랄까요? 나의 어떤 그런 원함, 이런 추구함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먼저 그것이 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 뒤에 나중에 가서 묻고 이것을 먼저 어느 정도 이루어간 다음에 그 뜻을 끼워 맞추는 그런 식의 방식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다 결정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또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애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윗 또한 이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인데 그 응답에 따라서 이제 그가 결정해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럴듯한 상황에 속아 넘어가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참 우리가 범하기 쉬운 그런 어리석음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상황이 좀 그럴듯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없고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백성들을 생각할 때 빨리 지도자가 세워줘야 되고 또 나라라 안정을 찾으려면 왕이 필요하고 아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거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명분 또한 있고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동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애초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가 먼저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뒤에 일들을 결정해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분별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매사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들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우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에 사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여정들이 다 뭐 여기서 사례로 들어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추상적인 그런 예시들만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준이 없이 그냥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이나 아니면 또 신앙의 선배나 아니면 또 내가 좀 의지하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치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준을 이제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벗어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해본 다음에,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야? 아, 그럼 맞아.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맞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양심이 작동되어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나에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을 어떻게 배웁니까? 어디 가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합니까? 이렇게 묻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그럴 때 스스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아주 객관적인 자신의 그런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세워놔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때 그분에 대한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접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마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아,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도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잘 풀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듣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우리가 잘 길러내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며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27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아사엘의 고백이죠. 내가 말하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울림이 저에게도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먼저 제안해 준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포함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했고 또 그런 제안을 아사엘이 잘 받아준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흘려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민족 간의 싸움이 그쳤고 또 잘 지낼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제안하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화평을 맺도록 그 말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많이 감정이 틀어져 있고, 정말 이렇게 지금 두 부족 간에는 막 이렇게 수많은 그런 사상자가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서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가 먼저 말하여서 우리가 이런 화친을 맺고 다시 전쟁을 그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해준다는 거, 얼마나 큰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큰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런 제안들, 우리도 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삶에 있어서도 또 어떤 좀 누군가와 지내면서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속상함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나를 좀 서운하게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도 참 아브넬처럼 내가 먼저 말해서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풀 수 있는, 화친을 맺고 전쟁을 그치고 싸움을 붙이고 피 흘림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내가 왜 먼저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큰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에게, 자, 우리 그만하자, 이쯤 하면 됐지, 우리 다시 이제 좀 잘해보자, 내가 좀 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이제 다시 돌이켜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저도 참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좀 좋게 본 그런 성경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또 이런 제안을 했구나, 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또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또 죽지 않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아브넬의 제안을 또 아주 성의로 잘 받아준 아사엘도 굉장히 큰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준 것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나는 싫은데 내가 왜 너가 정말 나한테 쫓아다니면서 사과할 때까지 나는 풀지 않겠어, 그런 입장이면 사실 이렇게 또 풀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아사엘도 상황을 볼 때 아, 많은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있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지? 라고 돌이켜보면서 그도 제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또 마음을 전하여주면 그것에 있어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나의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또 화친할 수 있는, 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넬과 또 아사엘이 보여주는 모습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이제 한 사람은 또 죽었고 아브넬도 뒤에 가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자체만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교훈 삼고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그런 관계 형성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사이에서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참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도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늘 항상 좀 준비되어서 겸비되어서 말씀 앞에 참 우리가 이렇게 모두와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평에 좀 힘써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나 또 어떤 분열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그런 속상함이나 또 말 못할 그런 힘듦,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밀고 또 먼저 보듬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 또 기도할 때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누군가가 아직 마음속에서 좀 응어리져 있고 좀 풀지 못했고 좀 마음속에 좀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빌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주시고 또 그런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고 이렇게 이전처럼 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참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은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참 이런 다윗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는 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또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그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준비된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왔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막연한 그런 신앙의 아주 인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 이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서 또 정직하고 또 정결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더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참 그렇게 할 때 좀 필요한 것이 참 분별이라면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관계에 또 그런 또 풀어지는 모습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야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나는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서 좀 살아오고 있고 또 내가 앞으로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며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찾아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 또 많은 그런 어려운 문제의 순간들에서 우리가 어디에 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참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솔직한 마음들을 다 토로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